오늘 설교 마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이 찬송가 1절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송가는 조선 말기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미국에서부터 온 북장로교의 F.S. 밀러라는 분이 선교사가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밀러라는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회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그의 부인인 안나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서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조선 말에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민노아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애나마저도 안나마저도 38살에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됩니다. 이국 땅인 한국 땅에서 민노아 선교사는 아주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국 땅인 조선에 와서 당신은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고향 땅인 미국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런 조선 사람들에게 민노아 선교사는 이 찬송과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직전 컨텍스트에서는 예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해 있었고 그 말씀이 때가 됨에 육신을 입고 지금 자기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공생애 초기에 선택하신 첫 제자들이 소개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또한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열두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제자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빌립이라는 제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함께 빌립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보내주신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도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이 군말 없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우연하게 빌립을 만나서 한마디 툭 던졌더니 빌립이 따랐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여러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면의 이야기는 모두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누가 뚝 지나가다가 툭, 너 날 따라와 그러는데 뚝 따라가니 따라갔다면 뭐예요 이거? 아 이건 좀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뭔가 숨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은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빌립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뒤를 따라 나선 것이지요. 그 숨은 이야기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쫓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헬라어 단어는 제자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문수로 테크니컬 텀입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라 쫓으라 이 단어 아콜로 데오라는 글자를 쓰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서 내게서 배우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든 것 너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면서 나의 가치관을 배우고 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복입니다. 빌립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 제자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에요. 랍비, 스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여러 스승들, 랍비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을 선택함으로써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교수를 살피고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를 선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목적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제자 된 거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4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자신이 최근에 만났는데 그가 우리 조상인 모세가 증언했던 분이고 동시에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증언했던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예수에 대한 빌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세상 끝, 즉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이 예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처럼 예언자가 전해주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얼마든지 변경됩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예언은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예언은 변경이 안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다가 예언이 불발이 돼요. 왜?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로 가면 하나님의 예언이 씩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예언, 예언은 안 변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구약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시발점이 모세일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이래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모세야, 너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로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예언을 필두로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세에 오실 예언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디에 태어나고 어느 가문에 또 어느 지파 그리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빌립은 구약의 증거를 받은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아이덴티파이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어받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건질 뿐,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과 단절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이 연장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안개 낀 저 어둠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언했고 신약은 우리에게 저 어둠 속에 걸어오셨던 분을 보니 다름 아닌 예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의 예화가 아닙니다. 구약 그 자체로서 아주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빌립이 예수에 대해서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45절,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 것 같으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지요. 이 말은 변방 땅, 버림받은 이방 땅과 다름없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직접 한번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요. 참 이스라엘. 거짓된 거, 간사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이죠.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서 아주 아주 이렇게 그 뭐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다네일이. 심령이 맑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나다네일을 보자마자 이 말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예수께 당신이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시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실제적으로 본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늘상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넓고 무성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에 더운 열기를 식히면서 낮잠 자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말하자 그만 나다나엘은 주님에게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빌립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예수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생애 동안 나타나는 기적들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하여 예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먹보다 먹는 말이에요. 또 술 주정뱅이 술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는 무슨 랍비, 저질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이런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계시로 되었다는 점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 지식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왕으로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조그마한 왕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괄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더 나아가서 광대무변한 영계의 세계에서도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지금은 인생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라는 분을 무시하지만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지극히 높으신, 정말로 더 높음이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영원한 왕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일보다 더욱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고 했던 신앙 고백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말합니다. 51절을 가르칩니다. 51절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지요? 천사들입니다. 인자는 누구지요? 인자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 가운데 이름이 인자가 있어. 강인자, 이인자, 저인자. 인자, 그 인자가 아니고요. 인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누구지요? 나다나엘과 빌립을 포함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본다는 것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런 그림을, 또 활동사진을 본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왜 자신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림,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두 개의 큰 그림을 합성한 그림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합성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미졸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은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그 꿈에는 사닥다리 밑에 누가 누워있지요? 야곱이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일에는 야곱 대신에 누가 있어요? 인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야곱 대신에 자기 자신을 그 그림에 집어넣으면서 천사들이 자기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큰일이라고 지칭했을까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밤에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는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다니엘 환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지닌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릴라를 닮은 게 아니에요. 또 저 외계인 이티를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인간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니엘 환상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던 그 사람이 나다, 이 소리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등극하여서 대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신적인 존재를 한 사람의 아들 같다고 다니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 예수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1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종말의 날에 새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옛날의 모든 계약이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내포해서 예수님이 꼭대기에 앉아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다나엘과 같은 진실하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을 51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로 새 이스라엘 백성은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인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성부 하나님 예수에게 주었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권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는 것이 51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빛과 사람 나라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천사들이 예수 인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으로 왕성될 때까지 이렇게 천사들이 인자 대신 예수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 세계에 들어왔다면 신앙 고백하는 일보다 더욱더 큰 일, 즉 하나님의 구원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며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두 제자의 신앙 고백이 소개됩니다. 빌립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모세와 여러 예언자가 증거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나다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다네엘보다 더 확장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요. 단순한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며 저 영계의 왕이라는 것,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스케일 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수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족속 지구촌의 왕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일보다 더욱 큰 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라고요? 주님이 하늘의 댓글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왕인 예수를 거부했지만은 새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해야 되는가? 당연히 새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머리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고 그리고 저 영계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든든히 붙들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사역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둠들, 이 강력한 진지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되고,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는 애낙한 왕이 아니라 강력한 임금이요, 강력한 군주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요, 온 영계에서 천사들마저도 아버지는 그 앞에 부부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지극히 높으신 왕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예수 붙들고, 예수 붙들고 한평생 믿음 지키며 신앙 고백하며 주님 뒤를 따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굴복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집과 아집들, 고정관념들 다 깨뜨려 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는 2024년도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나 이제 이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저 천국 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며 영계의 왕 대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장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들을 바꾸어 주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류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불복하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들로 깨뜨려 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2024년도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나를 주님 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영광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정말 크잖아요. 광대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영계, 영계는 더 커요. 그 영계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물질 세계 90년, 100년의 짧은 생애 속에 우리의 왕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굳게 붙들고 저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그리고 교제하심이 예배를 드려온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